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려고 한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저는 불의한 부요의 불행이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여기 참석하신 성도님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은 아닐 수도 있는데 성경적 원칙에 대한 정리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이 진리를 혹시 누군가를 돕거나 전하거나 할 때 성경적인 원칙으로 마음 가운데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비극을 선택해야 될 때 미리 거절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을 들여서 창념해야 되는지 시간을 들여서 이것과 씨름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비극적 선택, 많은 비극적 선택을 거절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래서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오늘을 살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내 마음 가운데 제공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는 시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수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이미 우리 이전에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실수와 실패와 선택들에 대한 귀감이 될 만한, 피해야 될 만한, 다산지석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만큼 분량으로 정해주셔서 우리의 손에 쥐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을 뭐 정확하게 해부는 할 수 없겠지만 분석을 해보면 물질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지금 내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소유와 돈에 대한 믿음이 실제적으로는 프랙티컬한 차원에서는 커요. 지금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뭐라고 보? 실제적인 삶에서는요, 실제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공급자이심을 믿는 그 확신보다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확보한 어떤 구좌에 있는 이 든든함이 실제적으로는 더 가깝습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는 남을 억압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7절에서 11절까지는 남에게서 억압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남을 억압할 수 있는, 돈으로 억압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갑의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남을 억압할 수 있는 위치 때문에 누구를 부릴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남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아느냐? 이것을 미리 안다면 그런 행위를 선택을 안 할 텐데 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요. 7절부터 11절 다음에 다루게 될 내용은 남에게서 이런 억압을 받는다든지 을의 위치에서 피해를 당할 때 인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1절 본문을 보면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는 가운데 이 부한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일까, 거듭난 사람들일까 아닐까, 일반 세상 사람들일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어떻습니까? 믿음의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 가운데 부한 자들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메시지, 이 서신 자체를 대할 리가 없습니다. 자, 여기 동사가 나오고 분사형 하나의 표현이 나오는데 울고 통곡하라. 이 말은 통곡하면서 울라 이런 표현입니다. A.T. 로버슨이라는 신약 헬라어 대가가 있는데 이분은 헬라어 관련해서 관련 저서만 한 45권을 저술 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 부분을 burst into weeping, howling with grief 이렇게 했어요. 비통함으로 울부짖으라. 이 말은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전능자 하나님의 심판날에 집행될 정죄와 처벌로 인해서 그때 당할 뭔가가 울부짖음이 될 텐데 그것을 미리 알고 지금 반응하는 것이 어떻겠니 하는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언제예요? 지금 장사하고 있고 사업하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망해서 너희에게 임할 고생 그 말일까요? 아닙니다. 심판자이신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이때까지 살아온 삶을 리뷰하면서 큰 고통스러운 후회감 가운데 들어갔을 때 바로 그 부르짖음을 지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울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를 보니까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고대 사회에 불을 축적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은 뭐 다르겠습니다만 재물, 고가의 옷 그리고 금, 은 재물이라고 그러면은 땅과 곡물을 의미합니다. 곡식. 곡식을 얼마나 쌓아놨는지 그리고 고가의 옷이 어떤 옷이 있는지 아니면 금, 은, 금과 은 역시 들어오고 나가고 해야 되는데 계속 차곡차곡 쌓이면서 썩어 나가는 곡물과 좀 먹은 옷 그리고 습기와 먼지로 말미암아서 변색이 된 금은 사실 금은 뭐 이렇게 변질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문맥을 존중하면은 습기와 먼지로 말미암아 색깔이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닦으면 원래 또 반짝반짝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쟁여놓고 유통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유통이 되어서 합당한 사람의 손에 나누어지기도 하고 이 불을 만든 데 기여한 사람에게 나누어져서 그래서 유익을 끼치는 그런 소재로 사용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계속 쟁여져 있는 상태로 그래서 내 마음에 든든함을 가져다 두고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희생을 강요하는 어떤 것. 사람이 왜 불을 축적할까요? 고통과 불편을 회피하고 편안과 안락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불을 축적했는데 최악의 고통과 불편에 직면하게 된대요. 돈을 확보하는 이유는 편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고통을 최소화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한국에 있을 때 차가 하나 생겼는데 뒤 엉덩이 쪽에 열선이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세상에 이런 차가 있나 싶어요. 와, 이래서 돈을 버는구나. 선교지에서 막 추운 데만 있다가 이런 차가 있는 줄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돈이 있으면, 부가 있으면 편리함이, 안락함이 확보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편안함과 안락함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을 축적했는데, 뭐요? 최악의 고통과 불편에 너희는 직면하게 된다. 그게 극도로 울부짖는 가운데 들어간다. 어떤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거예요.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부 자체가 생리적으로 본질적으로 그것이 악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칼 자체가 선하다 악하다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냥 물건이에요. 이것을 강도가 잡으면 악하게 사용될 수가 있고 외과 수술하는 의사가 잡으면 생명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잡는 펜도 그렇습니다. 펜을 가지고 거짓 기사를 쓰면 사람을 몰락시키기도 하고 이것을 미담을 쓸 수 있는 또 펜이 되기도 하고 돈이 그렇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유통되느냐에 따라서 돈 자체가 악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 법정에서는 뇌물을 써서 자기 범죄에 대해서 조작이 가능했지만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재물로 통하지 않으니 절대 정직의 순간에 그가 저질렀던 어떤 불의가 드러난다는 거죠. 자, 3절 후반부에 보세요.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이 말세라는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처음 모습을 드러내신 순간에 말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부분적인 행태이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순간 이것이 큰 모습으로 드러낼 것이고 그러면서 이것이 시간이 지납니다. 말세라는 것은 지금 야고보서가 써진 그 당시에 야고보가 저자인 야고보가 이렇게 말세라고 말한 것이 맞습니다. 말세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게 말세인데 예수님께서 모습을 드러난 순간 그 말세가 시작됐어요. 이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쌓았다. 여기서 마치 타이타닉 호가 침몰하는 중인데 혹시 그 장면 기억나세요? 지금 물이 들어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물이 들어오는 그쪽으로 침실적으로 보석함을 가지기 위해서 혹시 역방향으로 달려가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 사람 나중에 죽는 걸로 나와 있는데 말세에 재물을 쌓는 사람의 어리석음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해진 상태에서 뭔가 거대한 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것. 이 사제를 보십시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여기 주지 아니한 이것을 withheld, 억류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 일한 사람에게 가야 될 원문에는 헬라 원문에는 by you, 너희에 의해 억류된 이런 뜻이에요. 품꾼들, 일꾼들이 수고한 것에 대한 싹시 당연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 주인이 억류함으로 말미암아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억류된 그들의 밭에서 일한 정당한 대가로 마땅히 이 일꾼들의 수고한 자들의 땀에 땀 흘린 자들의 그 주머니에 들어가야 되는 그것이 그 돈이 일꾼들이 아니라 주인 주머니에 남아있게 되는 경우 수고의 정당한 대가가 내 소유로 남아있게 되는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주님께서 공의를 요구하여 부르짖는 그 소리가 주인의 기회는 왜 여기밖에 안 주십니까? 오늘 왜 안 주십니까? 왜 이거밖에 안 되죠? 라고 하는 이 공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주인의 기회는 욕심을 부리는 어떠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들리지 않고 무시되지만 공의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귀에는 바로 수용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 은과 금은 녹슬을 쓰는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으면 부유하게 된다는 설교를 듣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에서 처음 새 신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계속 그 설교를 들었는데요. 예수 믿으면 부유하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풍요하게 된다. 꼭 그래야 된대. 돈과 관련된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성경이 주는 그러한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말해주거나 정리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한 3년 정도가 지날 때까지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못 사는 상태로 있거나 아니면 없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추구할 때 하나님 보시는 그 귀한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안 해주려고 그래요. 참 뭔가 실패인데 힘내라고. 5절에 보면은 조금 더 심각합니다. 한번 볼까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치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제 영혼 구원과 관련된 구원론 이 부분은 참 민감한데, 한 영혼이 어떻게 했을 때 구원받았을까, 한 번 받은 구원이 어떤 경우에도 안전한가 하는 것은 신학적인 디베이트가 크고 캘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그 양대 진영이 있을 만큼, 그리고 성경적인 근거 구절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성경의 본문 문맥대로 그것을 존중하면서 읽어갈 때 우리가 교리적으로 정리했던 무언가가 깨어져 나가는 충격적인 어떤 영적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5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너희가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 부자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사람이 거듭났다라고 생각하고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할 때 이 사람이 구원받았겠느냐 하는 거죠. 사치하고 방종하여라고 할 때 이 방종하다라는 이 표현은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나오는데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향락을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성경은 방종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부의 축적을 가지고 그것으로 나의 사치와 탐닉된 삶을 영위하는데 이용하는 것, 그것은 자신의 심판을 재촉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아까 제가 인용한 그 구절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오늘 본문에서는 방종인데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디모데를 향해서 서신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영적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그 스피추얼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이런 삶을 사는 자는 그리스도인으로 육체는 살아있지만 뭐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서면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지금 사도바울이 말하는 게 영적으로 좀 침체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나의 사치와 탐닉을 위해서 축적된 부를 사용하는 것은요, 탐욕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성경 곳곳에 증언하는 바에 의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라오면서 영적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왜냐하면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크게 사업을 해서 교회에 헌금을 하고 교회 재정에 큰 기둥 역할을 하는 그에게 그가 어떻게 벌어들였고 그가 중소기업 사장이라면 그가 어떻게 직원 복지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벌은 돈으로 어떻게 바이어들과 만나고 할 때 어떤 자리에 가게 되고 어떤 용어를 쓰게 되고 무엇을 쾌락으로 삼아서 누리는지에 대한 점검이나 지적이나 도전이나 야단침이 없단 말이야. 사치하고 방종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세요. 살육의 날에, 여러분 사형 집행일에 가끔 뭐 다큐멘터리나 여기 보잖아요. 그러면 사형 집행하면 그때 간수들 정말 엄숙하거든요. 꼭 묻습니다. 안 하던 그 행위를 해요. 뭐 더 먹고 싶으십니까? 다른 날 묻지. 그날 꼭 물어요. 근데 여러분 사형 집행일 당일날 뭐 먹는 게 의미가 있어요? 사형받는 날 푸시업을 하겠습니까? 자기 몸을 위해서 스쿼트를 하겠습니까? 담배를 끊을 때 몸이 안 좋습니다. 그 말을 하겠어요? 오늘 죽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주 앞에 서야 되는 그 심각한 순간에 직면해 있으면서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자기 마음에 쾌락을 주는 뭔가에 이 돈을 쓰는데 이 돈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다고요? 품삯을 주지 아니한.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풍요하게 사는 것과 자기 탐닉은 다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부자 사업가 그리스도인의 품위 유지를 위한 어느 정도 삶을 기뻐한다라고 생각해요. 당신 가난하게 살아라. 전부 헌금해라.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품위 유지를 위해서 어느 선의 누림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탐닉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심이나 시기심이나 비교의식 가운데 차를 사도 안락하고 좋고 안전하고 괜찮은 걸 사면 돼요. 그러나 이것이 나의 그 지위나 가치를 올리는 뭔가의 수단으로 그렇게 갔을 때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절 보십시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이렇게 할 때 문맥을 읽어나갈 때 왜 여기 의인이 나오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정당하고 옳은 일 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주님 앞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라가 빼앗긴 상태예요. 그래서 주권을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그 사람을 의인으로 이렇게 말해 주죠. 그들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규준을 붙들고 살아가던 어떤 신앙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순교했습니다. 그랬을 때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라고 했을 때는 급료나 수고의 어떤 대가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그의 삶 전체에 이 사람은 주님 앞에서 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노동자인 어떤 부당 착취당한 이 노동자가 다른 어떤 측면에서는 도덕적으로나 뭐 흠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과의 이 관계에서는 정당한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의하게 법적인 뭔가 압력을 가하거나 아니면 수단을 통해 가지고 그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직장 상사의 괴롭힘을 고발하는 그런 재미있게 조금 진행하는 거였는데 진행자가 고민 상담하러 나온 그 사람에게 방청석 가운데 이제 이 사람의 회사 상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방청석에 앉아있는 직장 상사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하세요. 그랬더니 무슨 말을 할까 그랬더니 과장님 사랑해요. 이거는 은근히 보이지 않는 뭔가 힘이 있는 불하는 것은 힘을 자랑해요. 왠지 모르게 그 앞에 가면 겸손해지고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이것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한 길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규모라도 재물을 모으는 데 내가 집착하거나 혈안이 되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니 나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가운데서도 희한하게 이 함정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는데도 가난한 사람도 동일하게 탐욕의 영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작은 규모라도 재물 모으는 데 내가 혈안이 되어 있으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반면에 큰 규모로 돈을 만지고 있어요. 그런데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한 유통에 선한 일을 위한 유통에 사로잡혀 있으면 거룩한 목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사람은 안전합니다. 그게 첫 번째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영원한 것에 대한 관점과 지식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고 가이드를 해요. 그래서 다시 또 뭐 저 개인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헌신을 또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그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에 대한 관점과 지식이 오늘 어떻게 살지를 삶 가운데 이 부요를 재물을 내게 주어진 이 소유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관점과 지식을 갖기 위해서 이것 성경 말씀과 씨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언급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상에서 하늘을 누리려고 하는 시도는 엄청난 손해를 가져옵니다. 하늘은 하늘에 가서 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희한하게 어떤 사람들의 심리와 본능과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그러면서도 기괴하고 이상한 현상이 있는데, 지상에 분명히 살면서도요, 하늘에서 누릴 영원한 누림과 방불한 것을 만들어주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한국에 가면요, 백화점 같은 데나 어디나 가면은요, 천국 비슷한 환경에 들어온 듯한 착각을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천국은, 하늘은 하늘에 가서 누리는 것이다. 이 땅에서는, 이 지상에서는 다소 불편함이 있다. 그것이 정상이다. 기회가 주어지고 돈이 생긴다고 해서 그것을 넙죽넙죽 다 받으면 안 된다. 다 취하면 안 된다. 편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악해질 수도 있다. 가시밭길 같은 것을 그려야 될 때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걸어간 생애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는 잘 살았어요. 그에게 주어진 그 삶을 제대로 걸어갔습니다. 선한 싸움으로요. 그는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 기준에서는 정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와 같은 삶을 걷는 어떤 사람을 딱 볼 때, 사역자로서 저게 맞나? 사도 바울 같으면은 우리가 그 읽으면서 와 이렇게 하지만, 그 비슷한 영을 가진 어떤 사람이 지금 우리 앞에서 걸어갈 때 그 사람이 좋아 보이고 사랑스럽고 와 존경하는 그 마음으로 껴안고 싶은 그런 생각이 안 들 거예요. 이 불의한 부자는 자신의 부여가 불행으로 이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마음의 눈이 닫혀 있어서 이 비극을 몰랐던 것이 있죠. 저와 여러분이 1월 1일 날 같이 기도할 때, 이것은 부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고 모든 영역에서 실상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은 부와 관련된 불행과 비극으로 이어진 선택을 했던 것처럼 그럴 수가 있습니다. 만남이나 어떤 선택이나 결정에 있어서 내가 실상에 대한 주님의 눈으로 파악하는 것에 실패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미 재단해 놓은 관점에서 보는 것을 계속 습관적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관점을 놓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손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실상을 볼 수 있는 눈 열어주십시오. 관계에 있어서 내가 습관적인 무언가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고착되어 있다면 물러서서 주님의 관점에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간섭해 주십시오. 이 선물 주십시오. 하고 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첫날 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친근하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친근하게 다가오셔서 주님의 뜻을, 마음을, 생각을 계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